그렇지만 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Song of Songs와 같은 최상급으로 사용합니다. Lord of Lords. 그렇죠? 왕 중에 왕. 노래 중에 노래. 그렇죠? 그 뭐예요?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최고의 노래.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시골의 처녀였던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솔로몬이 느끼고 반응했던 내용을 통하여 누구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가서를 하나님의 계시로 읽기 때문에 솔로몬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서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심취해가지고 아 솔로몬이 이렇게 여인을 사랑했구나, 아 술람 여인이 솔로몬으로 이런 대접을 받았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그 관계와 노래와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아가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시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그렇고 욥기, 잠언, 전도서가 그랬듯이 이것 역시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가서의 구절을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1장, 2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신부가 꿈속에서 신랑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5장 1절에서는 신부를 데려와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죠. 5장 2절부터 6장 12절에서는 신부가 꿈속에서 신랑의 사랑을 멸시했다가 다시 화해를 하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고 6장 13절로부터 8장 14절에는 사랑의 노래들로 끝맺고 있죠. 마치 서로가 대칭을 이루면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고 결국에 와서는 이 중간에 있는 신부를 데려와 결혼식을 거행하는 이야기가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노래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죽음처럼 강한 사랑입니다. 대단하죠? 죽음처럼 강한 사랑.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물론 지금은 아니겠죠. 결혼했을 때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내가 못 살겠다. 황한 장로님 그러셨죠? 예.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이.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노래해서 결혼에 꼴이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가서의 구조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낯뜨거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이 아가서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아가서를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문학적 작품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학적 작품이라는 얘기는 픽션이 픽션이라는 거죠. 그죠? 허구의 이야기를 누가 소설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죠.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 가설이라는 내용을 쓰고 있고, 솔로몬과 술람미아인과 목자라는 세 등장인물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삼각관계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술람미아인과 결혼하는 그런 문학작품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어떤 실제 일어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하여 그곳에 등장했던 인물이나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레고리 방식으로 솔로몬과 술람미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솔로몬과 술람미아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죽음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런 내용으로 알레고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자적입니다. 문자적이란 말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인물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은 솔로몬이었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술람미아인과의 사랑도 실제로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눠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와 내용도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으로 결혼제도의 회복과 부부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이러면 말을 안 할 테니까, 자, 1번 순들어 보세요, 한번. 2번. 네, 3번. 두려워 떠지 말고 이렇게 번쩍번쩍 드세요. 근데 2번 뺏기 쉬우고 손을 안 들고 3번은 한 명인가가 손을 들려다가 말고 두 명인가 들려다가 말고 그랬는데, 사실은 3번이, 저는 3번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66권 가운데 한 권이 아가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65권이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65권 가운데 어느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성경은 없어요. 그 중에 한 권만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뭐 45대 55다. 알레고리 해석하는 게 45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55다. 이 정도면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65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한 권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데는 맞지 않는 그런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알레고리의 단점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거예요. 꾸며진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돌출해내고 실질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아인이 무슨 사랑을 나눴던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깊숙이 그 내부에 있는 의미를 돌출해내자는 거예요. 그 내부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술람미아인이 왜 검은 모습이었는지, 왜 그렇게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솔로몬은 왜 그렇게 술람미아인을 못 얻어서 안달이 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레고리에는. 근데 실제로 문자적으로는 그것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결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는 결혼 제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 뭘까요? 결혼. 결혼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결혼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타락한 인간의 성적 욕망을 합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나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고린도전서 7장을 가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270쪽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드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드벌이 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나처럼 혼자 사는 길은 좋다. 그러나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면 차라리 뭐 하라고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욕이 차고 넘쳐서 힘들게 되지 말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두고 여자는 남자를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결혼은 타락한 인간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다. 예? 예.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 결혼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한번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다시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8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창세기 2장에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원론적인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변하게 됐을까요? 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그렇죠. 이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 3장에 가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돼요. 벗은 몸을 하고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벗고 다녔어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게 되죠?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이 결혼 제도가 인간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모습으로 얼그러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시점 자체가,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데요? 자, 1장을 보세요. 1장 26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인간의 종족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결혼은 그냥 성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냥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가장 고귀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결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겁니다.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인 거예요.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거예요. 죄로 인해 얼그러진 겁니다. 그 죄로 인해 얼그러진 그 부부관계,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그게 아가서예요. 그게 아가서라고.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한 가정, 또 그 사랑을 통하여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가서예요. 그걸 원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시작하셨고 죄로 인해 그것이 망가졌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아가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결혼을 했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다른 세상에 드러나는 결혼보다도 훨씬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 공동체 안에 가장 최소한의 언약 공동체인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편입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 당회가 그 두 청춘 남녀를 결혼 전에 면접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최재만 목사는 참 특이하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교회 역사에서 보게 되면 결혼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두 번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포는 약혼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당회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나서 공포를 합니다. 이제 A라는 청년과 B라는 이 청년이 형제자매가 이제 메리지를 결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한 번 공포를 합니다. 무슨 공포를 하냐면 이제 몇 월 며칠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이 되기 위하여 결혼식을 하게 된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두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잘못되거나 위배된 모습들을 알고 있거나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의견들을 제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들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이 파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전에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거나 혹은 문란하게 여자 관계가 심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져서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봤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은 그냥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결혼은. 반대로 그런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점도 있습니다. 결혼은 교회 전체가 축하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아름다운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례와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다른 언약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모임보다도 어떤 행사보다도 가장 성대하게 가장 아름답게 환영받고 축하해야 되는 것이 결혼 제도죠. 여러분들 아마 영화나 한국에서도 종종 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주례사 할 때 마지막으로 미사여고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혹 여러분들 중에 이 결혼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있었죠. 요즘은 전혀 없죠. 요즘은 전혀 없는데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있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것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셨어요? 생각 안 나세요? 있다고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과거의 이 서구의 모습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서구는 교회 안에서 사이 결혼이 이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따라서 모방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하다가 이제는 그 무슨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죠. 교회에서도 안 하죠,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거룩한 제도로 나아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 표현된 그런 농도 짙은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뜨거운 사랑,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알레고리는 허구의 내용을 영적인 의미를 들어오기 위해서 쓴 것이고, 우리는 1차적인 의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고,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죄악으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의 결혼제도, 우리의 성적 내용들,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죄악 이전의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들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그런 노래로 기록된 게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가서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유월절날 읽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가서를 가서 열심히 읽으시라고요. 열심히 읽으시고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부가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것만 잘 회복돼도 사실은 그간에 있는 성적인 많은 문제들, 가정의 파탄, 이런 것들은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내용만 이해해도 이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이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랑, 그 관계를 인간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내용,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는 헤어질 수가 없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오늘날 모든 가족들에게, 특별히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모든 부부들에게는 항상 읽혀져야 되는, 그리고 그 읽혀진 내용이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저 바라기는 여러분들 부부가 오늘 저녁부터 한 장씩 읽어보시길 바라요. 8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적어도 1년이면 52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에 52번 정도 읽으면 아마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힘드시고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손 꼭 잡으시고 읽으세요. 길지도 않습니다. 뭐 많으면 15절, 10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부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으로,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군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겠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한번 옆에 잡아보세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 가정, 저희 교회가 이제 가족 식탁 모임이나 가정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혜서와 시편에 대해서, 시가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라고 있어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지혜서라고 말하는 욥기, 잠언, 전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단순한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고 복잡한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지혜는 뭐였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칭찬하고 잘 되는 것. 악하고 죄를 저지르면 심판을 받고 책망을 듣는 것. 이게 단순한 지혜예요. 근데 그 단순한 지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한 선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하늘에서 무거운 비가 무거워져서 비가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땅에 떨어진 비가 모여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단순한 지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복잡한 지혜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엇갈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축복받기보다는 더 어려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악하게 살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복잡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욥기, 또 뭐 있었어요? 전도서. 그렇죠? 여기는 잠언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신앙이 자라가면 우리는 늘 이 부분과 싸워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늘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의 발의를 잡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지혜서에 관한 이야기고, 시가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어요. 경험, 반응.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역사 현장 속에서 인간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시편과 뭐 아가서를 통해서 이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와 시가서의 목적 자체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시가서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와 성경 개관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남들이 안 듣는 이 얘기를 전달하라 이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어제보다는, 혹은 오늘 이 시간을 듣기 이전보다는 조금 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각자가 부름에 받은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다 다양해요.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목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 개강반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내용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아는 내용만큼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저녁보다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지난 이유가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노력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개개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정확히 9시 반입니다. 질문 없으세요?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